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31일 동해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로렌 테리 미 해군 대변인은 이날 VOA에 두 항모 강습단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정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빈슨 항모 강습단은 웨인 메이어함과 마이클 머피함 등 구축함과 순양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건 강습단도 순양함 슈로함과 구축함 베리함, 맥켈렘함 등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칼빈슨호가 이날 훈련 뒤에 한반도 해역을 떠났다고 한국 해군이 확인했습니다. 해군은 칼빈슨 항모 강습단이 한미연합훈련을 이날 마치고 밤에 한반도 해역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칼빈슨호가 동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칼빈슨호는 지난 4월 말 한반도 해역 인근에 진입한 뒤 한 달 넘게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관련 진상조사 지시는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청와대에서 만나 이번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 조치로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 결정한 사안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된 데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한미 공조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단숨에 이루어지지 쉽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6월 25일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참배 헌화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보수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인터넷 관계 연결망인 트위터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관한 결정을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와 폭스뉴스 등 일부 매체들은 이날 복수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기후변화를 중국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유세 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미 기업들의 나쁘다며 당선이 되면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난 2015년 유엔 197개 회원국 가운데 195개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 등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30일 독립 이후 최대 기반시설인 새 철도가 공식 개통됐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동부 항구 도시 몬바사를 잇는 이 철도는 길이가 470km에 달합니다. 케냐 언론들은 철도 개통으로 기존 10시간 가까이 걸리던 교통시간이 4시간으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케냐는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절에 건설한 철로를 지금까지 이용해왔습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이날 개통식에서 새 철도 개통이 케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이 공사 예산의 대부분인 32억 달러를 지원해 3년 반 만에 완공됐습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 구상인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의 대규모 철도 공사를 중국 표준 방식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중국이 남수단, 콩고 민주공화국, 루안다, 부룬디, 에티오피아와 인도양을 잇는 대규모 철도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오다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는 흐리다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선 제재, 후 협상을 대북 기조로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현 시점은 대화가 아닌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새 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를 계기로 사실상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상으로 가야겠지만 당분간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선 제재, 후 협상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이유로 새 정부 출범 뒤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압도하는 한반도 문제를 압도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북핵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 위기가 지속되는 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제적인 대북 공조 체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해내겠다는 점,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죠.
문 대통령의 선 제재 후 협상 발언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6월 말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의지를 미리 천명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때문에 어차피 대화 모색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과 대북 정책의 눈높이를 맞추고 미한 공조를 강조하는 쪽으로 정상회담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의 공조를 보다 돈독히 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오판을 최소화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발표한 대북정책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영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30일 저녁 이루어진 한일 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며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국제사회는 한편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북한은 3주 연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을 진지하게 만들려면 중국의 경제적 압력과 미국의 군사적 압력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을 고립시키는 공격적인 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30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pursue an aggressive international diplomatic campaign to further isolate the regime in Pyongyang and cause on all countries.
우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모든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군축회의 참가국 모두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고집스러운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만이 국제사회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의 푸콩 부대사도 북한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푸콩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발사 활동에 반대하며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is provocative action by the DPRK.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북한은 즉각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카미자와 노보시게 군축대사는 북한이 올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12개 중 5개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며 이런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등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가 방어를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njustifiable behavior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followers of taking issue with the self-defense measures of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방어 조치에 대해 미국과 추종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북한은 핵 억지력을 다각화하고 현대화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헌장에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에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 계산을 달리하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국에 대한 큰 결례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무역 대부분이 중국을 통하는 만큼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고유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중국이 현재 대북 압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비오웨이의 질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답했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said in New York,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must br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by severing trade relationships.
리첼런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지난달 유엔 연설을 인용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투입되는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중단함으로써 최대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유입을 중지하고 석탄 등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치 앨런 대변인은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보였다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대해 북한이 도발적이고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 진지한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군사적 역량 강화가 주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30일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군사적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The pace of testing clearly suggests that this is a military testing program. It is not
최근의 잦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외부 세계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이라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등과의 대화의 주 목적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고 차 석좌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94년부터 2007년 사이 한 번의 핵실험과 17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2008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4번의 핵실험과 74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석좌는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re's a common misperception out there that you know if we just talk to the North Koreans maybe they'll calm down.
What has become 일부에서는 대화를 하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종종 오해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도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is is not exactly the pattern under the Kim Jong-un leadership. He seems to be he's not following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이어 평화적인 분위기, 대화와 협상 이후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양보라는 일종의 패턴이 존재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이런 패턴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북한은 실제로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최후 억제 수단으로 믿고 있다고 테리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계산 착오를 만들어내고 의도치 않은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이처럼 북한의 의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정권 교체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fter we try, and let's say we try to enforce sanctions and we try to do secondary sanctions, and none of this work. What are we going to do? And the regime change.
현재로선 제재가 북한의 징벌을 가하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제재가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권 교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국제전략연구소 마이클 엘리먼 선임 연구원도 김정은 시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명백한 군사적 의도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Primarily, at least under the Kim Jong-un regime, we see them trying to develop new systems.
북한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사일 비행 시험과 병력에 대한 훈련, 비축된 미사일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엘리먼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에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주로 정치적 목적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먼 연구원은 김일성 시대에는 15번, 김정일 시대에는 16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70번이 넘게 발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다른 민간 교류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측위는 북한 측과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통일부에 대북 접촉을 신청했습니다. 남측위는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6.15 남측위는 북한과 팩스를 통해 접촉할 예정이며 공동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면 2008년 이후 9년 만에 6.15 행사를 위해 방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6.15 공동선언 관련 행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미 본토에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김영건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30일 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속도와 거리를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실시한 첫 모의 시험이었다고 미사일 방어국은 밝혔습니다. 이날 시험은 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마샬 제도에서 발사한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지하 격납고에서 발사한 요격미사일이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시험에 태평양에 배치된 해상배치 엑스밴드 레이더 등 여러 센서들이 탐지와 추적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시링 미사일 방어국장은 복잡하고 대표적인 위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의 놀라운 성취이자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 본토 방어에 극도로 중요하며 이번 시험은 매우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과 신뢰 있는 억제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시험이 목표를 달성했지만 계속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시험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위협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방부 관리들은 앞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향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미 국방정보국장은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에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a nuclear-armed missile.
하지만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립 코일 전 국방부 무기 성능 시험 평가 국장은 30일 AP 통신에 미 국방부가 과거 요격 시험에서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1999년 이후 실시한 17차례의 요격시험에서 성공한 사례가 9차례에 불과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시험에서는 요격에 성공했지만 그전 3차례 시험은 실패했었습니다.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은 지난 1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과 이란의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제한적인 능력만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국은 이런 평가가 실제 미사일 요격 능력보다는 모의시험 횟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의 크리스토퍼 존슨 대변인은 30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고 개선돼 점증하는 복잡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32기와 로스앤젤레스 북부 반덴버그에 4개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8기를 추가해 총 44기의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2018 회기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프로그램에 15억 달러 등 총 79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국방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보고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국방부 측이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사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국방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 수석은 이어 최종적으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의 문구들은 모두 삭제됐고 한국의 사드가 전개됐다는 취지만 기재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지난 26일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됐고 국방부 출신의 이상철 1차장이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이 같은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문 대통령이 직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의 최초 보고서 내용을 기밀이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사드 배치 절차와 이번 조사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민구 장관은 3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사드 부지에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 핵심 장비를 전격 배치했습니다. 인근 미군 기지에서 성주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발사대 4기를 빼면 사실상 모든 장비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드는 이미 초기 작전 운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4일엔 사드 레이더가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발사대 2기만으론 실전적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드 기본형은 발사대 6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사대 여러 기에서 요격미사일 수십여 발을 한꺼번에 쏴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드 부지 밖에 있는 발사대 4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면 사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동시다발 공격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드 요격 체계로는 방어가 제한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탄도만 막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 파문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절차는 완전히 투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배치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어 사드 체계가 현재 초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능력이 추가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북한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 경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 최근 눈길을 끌었습니다.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서 이제 장마당 활동을 되돌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북한 장마당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주찬양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일찍 장사에 눈을 떴습니다. 주 씨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게 콩을 팔아 장마당 장사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초반에 시작한 게 그 밑돈이 있어야 되니까 초기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가을거리 끝나고 가을거리 끝나면 북대기라고 있습니다. 그 가을 다 털어내고 알곡 털어내고 이삭줍기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뭐 쌓아둔 곳 이런 북대기 그 속에서 저 뭐야 콩물 30kg 예 두부콩 30kg를 그 저희 엄마한테 팔고
장사 미천을 마련한 주 씨와 친구는 장마당에 나가 처음에는 양말을 팔았습니다.
초반에 맞아요. 양말 장사 이렇게 막 캐릭터 있는 양말이랑 그다음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이런 조금 이쁜 양말 예 그런 거 파는 거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또 친구랑 저기 도매시장 청진에 있는 도매시장에 가서 그 명절 때랑 뭐 사과라든가 뭐 고기 이런 것들 과일 사탕 단가류 이런 것들을 도매해다가 또 저희 동네는 좀 시골 동네니까 시골 동네에 와서 팔고 막 이런.
북한에 있을 때 장마당에 있는 철물점에서 일했다는 또 다른 탈북민 한모 씨는 장마당에서 매우 다양한 물건들이 팔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많아요. 여기 한국에 있는 이렇게 시장처럼 그 물건이 각종 다양한 게 많아요. 철물점에 가면은 철금속 같은 거는 괜찮은데 이런 파동이나 이런 뭐 굼 이런 건 불법 판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팔아요. 네, 철물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사죠. 장마당에서도 구입도 하고 뭐 장마당에서 직접 안 팔더라도 전문적으로 그런 걸 그 분야에서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
장마당이 번성하면서 장마당 활동을 뒷받침하는 업종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찬양 씨와 한모 씨는 장사할 때 큰 도시 도매상에 가려고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차를 돈을 주고 이용했고 달러나 위안화 등 장사에 필요한 외국 돈은 종종 장마당 인근 환전상을 통해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실제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사정이 밝은 중국 옌벤대학 국제정치연구소의 진창희 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장마당이 1980년대 중국의 시장경제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말이죠. 전반 시장화됐고 전 사회적인 시장화 지금 그 추세가 지금 이미 나타났고 그다음 그 생산 양식에 있어서 그 아주 중국이 그때 당시 그 80년대 초 그때 상황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시장 이식 예 그게 변화가 지금 뚜렷하고 그때 당시 우리가 대외 개방 초기에 말이죠. 80년대 중반, 뭐, 심지어 뭐, 그,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말이죠. 그 시장 경제 이식을 심어 넣느라 주민들한테 그 노력이 엄청났는데 북한은 지금 이미 그걸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죠.
북한이 대외적으로 폐쇄된 데다 경제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장마당 경제가 과거 몇몇 중국 도시들의 시장화 수준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 준찬양 씨와 한모 씨도 장마당 활동을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찬양 씨는 특히 현재 북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장사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라든가 웬만한 그냥 머리 지능이 있는 사람은 다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3살인가 그때부터 친구하고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막 배고파서 그 한 끼 벌어 한 끼 먹겠다고 하는 장사꾼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호기심도 있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 그런 다 너도나도 장사를 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장사를.
주 씨의 설명처럼 북한에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산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아산연구소 최현정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 90년대가 공교롭게 북한에서 이 기상이변에 의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연재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 자연재난을 통해가지고 사실 북한 정권은 중앙집권적이고 계획경제고 뭐 이런 걸 유지하라는 게 북한 정권의 의지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장마당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부족한 물자들을 사고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제도가 파괴되든지 뭐 이런 정권에서 원치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배급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것이 바로 장마당이라는 것입니다. 탈북민 한모 씨도 이런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거나 또 돌아가는데 있다 해도 월급도 적고 뭐 그거 가지고 수입을 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에서 그 한 사람은 장사를 하고 한 사람은 사회 일을 하고 국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서로 가정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은 주찬양 씨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농담 속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북한에는 다 두 개의 당이 있다. 하나는 조선노동당이고 하나는 장마당이다. 근데 사람들이 조선노동당에서 이런 의지해서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마당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주찬양 씨는 또 북한 정권이 장마당 활동을 규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장마당 활동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지역마다 이제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당. 그거를 없애지는 않죠. 없애지는 않지만 그게 있죠. 그 단속반이 있지만 또 웃긴 거는요. 거기에 단속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앉아서 돈 버는 장사꾼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런 거 눈 감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어떠한 것을 하지 말라 통제하고 아무리 법 내놓고 시범게임으로 처형하고 해도 계속 더 엄청 계속 변하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옌벤대학 진창희 교수도 북한 정권이 이제 장마당 활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서 권력과 시장이 결합하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일단 되걸릴 수 없죠. 그게 북한이 그 경제 중추가 이제는 그 시장이 한계 중추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나 이제는 시장을 이탈할 수도 없고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장하고 권력이 지금 합쳐지고 있다. 정치 세력들도 이제 시장을 이용해서 그 자기들 이득을 챙기는 이런 구조가 형성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쉽게 이제는 없애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장마당 경제가 이제 점점 더 국가 권력과 결합하고 있어 되돌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마당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장마당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킨 뒤 특히 외부 투자를 끌어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만 국가 경제의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유진배 재단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진배 재단 측은 이번 방북이 사전에 북한 측과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됐으며 재단 관계자들이 북한 내 다제내성 결핵센터 12곳을 모두 방문해 400명 이상의 새 환자를 등록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린튼 회장을 비롯해 11명으로 구성된 유진배 재단 관계자들은 재단이 지원하는 다제내성 결핵센터들을 방문하고 6개월분의 다제내성 결핵약과 영양식을 포함한 지원 물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한 탈북 청년이 오카리나 연주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북한에 탈출한 김명 씨 사연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대학로 한 공연장에서 오카리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작은 거위를 뜻하는 이 오카리나는 부리를 가진 작은 새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요.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는 김명 씨로 약 10년 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입니다.
저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약 한 10년 전부터 알게 되어갖고 오카리나라는 악기의 매력이 되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의 탈북 시도 끝에 남한으로 와서 현재는 오카리나 연주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25살 청년 김명 씨. 오카리나 연주자로 그를 찾는 곳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감미롭고 또 잔잔한 그런 콘서트 형식으로 그런 연주 파티, 연주곡들을 하는 그런 공연을 많이 했고요. 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그런 연주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는 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연을 한 적도 많았고요. 또 이제 음악 축제 같은 곳에 가서 이제 활동 많이 했었습니다.
남한으로 온 김명 씨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학업의 꿈을 이어나가던 시절 이곳에서 처음 오카리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때 오카리나 강사가 처음 연주를 한 곡이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이 곡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는데요. 국경을 건널 때의 공포, 또 북한에 잡혀와 당했던 온갖 고문들, 그리고 12살의 생이별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명 씨는 오카리나라는 악기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탈북 대안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음악 수업이 있었는데 그 음악 수업에서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듣게 되었는데 듣자마자 그 너무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에 그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 악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정말 어려운 악기였고
고향 생각에 마음을 뺏겨 오카리나 연주를 시작했지만 사실 악기를 연주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강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오카리나를 익혔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호흡으로 내 감정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미세한 떨림 하나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지만 이제 더욱더 열심히 훈련하고 다져서 지금은 열심히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많은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 연주자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커진 김명 씨는 독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오카리나 연주로 유명한 대학 교수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분의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음악대학 진학의 꿈도 꾸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카리나를 더 알리고 싶다는 새로운 계획이 생겼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알리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또 저 김명이라는 사람도 많이 알리고 또 오카리나 하면 김명, 김명 하면 또 오카리나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자신의 오카리나 연주를 듣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직접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김명 씨. 이날은 탈북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김명 씨가 들려주는 오카리나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시나마 고향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오카리나라 그러는 악기 소리가 피리 알아요? 피리 소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리 소리 좋으니까 항상 또 그 고향 생각도 항상 불러일으킨 그런 감성적인 게 있으니까 고향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고향 생각나고 어렸을 적에 그 피리 연주 그런 게 있잖아. 그런 소리도 기억이 나고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같고 예, 밤 같고 저 오카리나 연주 들으니까 새삼 고향 생각이 많이 나네요.
김명 씨는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공연도 만들고 싶고 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자유의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연주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 큰 꿈은 통일이 된 이후 북한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대한민국을 떠나서 제가 자라고 태어난 그런 고향에 가서 북한 분들과 또 이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또 제 연주를 들려줌으로써 치유를 할 수 있고 또 힐링을 받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음악으로 남과 북의 마음을 잇는 오카리나 연주자 김명 씨. 오늘도 자신의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곳을 찾아서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B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다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 28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과 양덕, 중강, 강계, 희천에 비 예보 있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수풍 하루 종일 흐리겠고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중강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2도, 강계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희천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입니다. 황해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27도. 용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엔 흐리고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신포, 해산, 풍산 지역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강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3도, 풍산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는 흐리다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백악관에서 웅웨엔 수원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푹 총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푹 총리와 양국 간의 교역과 북한 등 여러 사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압박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숙 총리가 엄청난 일들을 해왔다며 그를 지켜 세웠습니다. 숙 총리는 미국과 베트남이 큰 격변들을 극복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며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 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31일 동해, 즉 일본해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로렌 테리 미 해군 대변인은 VOA에 두 항모 강습단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정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빈슨 항모 강습단은 이 항공모함 외에도 웨인 메이어함과 마이클 머피함 등 구축함과 순양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이건 항모 강습단 역시 쉬로 순양함과 베리암, 맥켈렘함 등 구축함 등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칼빈슨호가 훈련 뒤에 한반도 해역을 떠났다고 한국 해군이 확인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관련 진상조사 지시는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 중인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을 청와대에서 만나 이번 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 조치로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 결정한 것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국방부의 보고가 누락된 데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계속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단숨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인터넷 관계 연결망인 트위터에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관한 결정을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인 엑시오스와 폭스뉴스 등 일부 매체들은 복수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기후변화를 중국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유세에선 기후변화 협정은 미 기업들의 나쁘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정 탈퇴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난 2015년 유엔 197개 회원국 가운데 195개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 등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을 취소한다고 이란 방관영 ILNA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모하마두 후사윤 사드로 이란 항공우주국 부국장이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을 실행할 경우 15년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31일 독립 이후 최대 기반시설인 새 철도가 공식 개통됐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동부 몸바사를 잇는 이 철도는 길이가 470km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10시간 걸리던 교통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의 지원으로 완공됐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